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유경에나 곡 삼경에 이르렀으도 종들이 그와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하는 바와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곧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업이 때리고 진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죄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 소개했던 그 프레드릭 데글라스의 글에는 흑인들을 흑인 백인 주인이 채찍질을 아주 피나게 때리면서 이 47절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그런 씁쓸한 구역. 구절이죠. 예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성경도 이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성경을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계속 보는 사람하고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런 구절구절을 보다가 참 인간은 성경을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가져가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이 본문을 쓰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너희에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적은 무리,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없는 이 무리들이 그래도 자신의 것을 내어 내보다 더 힘겹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려는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만약 모든 것을 끝없이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적인 임재,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으므로 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로 임할 텐데 그 종말로 임하는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구약 하나님의 말씀에 신구약 성경에 끝없이 나오는 중심적인 복음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죠. 35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문을 두드리고 곧 열어주리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그럼 설명은 뭡니까? 자,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고 친구든 혹은 뭐 이웃이든 혹은 또 뭐 다른 자녀든 거기에 결혼식에 참여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처럼 이렇게 뭐 결혼식이 되면 오전 뭐 한 12시 뭐 어느 어디 예식장 있다 하면 뭐 딱 정확하게 가고 그 시간에 딱 맞추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옛날 아직 2000년 전 오래전 옛날에 그 당시의 풍습은 긴 먼 길을 여행하고 오면 이제 신부의 집에 신랑이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한 혼인 잔치에 가고 오는 이런 길목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10시 뭐 밤 이때면 뭐 밤쯤 한 밤 먹을 때 온다 저녁 때 온다 해놓고 그냥 그것이 한없이 늦어지기도 하고 또 뭐 하다 보면 잔치가 더 늦어지기도 하고 해서 때로는 빨리 오기도 하고 내가 언제 오겠다고 한 다음에 그러나 다시 늦게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뭐냐 하면 종이 이 집의 종이 주인이 들어와야 잠을 자는데 만약 주인이 늦게 올 때까지 늦게 온다면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36절에 등불을 35절에 등불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종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그렇게 기다리라.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제 도둑 얘기를 하죠. 자,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언제 들어올 줄 알았다면 도둑 맞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누구나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집을 지키든지 혹은 뭐 개를 풀든지 혹은 또 뭐 문상교를 잘하든지 나름대로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하여 있었다. 생각지 않은 때 마치 도둑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들어오듯이 그렇게 올 수 있다. 도둑으로 이 도둑이 들어오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게 이 본문이 아니라 세 군데도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오는데 도둑같이 이룰 줄 아는기라. 그게 도둑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계시록 3장 3절에도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하고 쉽게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도둑을 표현했을까? 상당히 좀 특별한데 이거 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일단 도둑을 우리가 깨어서 그 도둑을 맞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이건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혹은 열심과 열정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넘어, 우리 역사 밖에 그분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 그렇죠?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새로움을 이루는 것인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바로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에 이 사건에 온전한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다시피 이 옷이 이게 통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때는 느슨하게 그렇게 지내다고 있다가 뭔가 일을 하게 되고 뭐 여행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들은 이 옷을 이렇게 그 허리 띠를 띕니다. 그러면 이 종은 예수님의 이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종이 주인이 지금 온다고 한다면 느슨하게 있지 말고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니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묵상한 것도 아니고 산 위에 올라가서 저 하나님 하늘하고 더 가까운 백두산에 나 뭐 무슨 옛날에 그 많이 올라갔던 산이 됩니까? 그 다미성교에 올라갔던 그 뭐 저기 계룡산 뭐 이런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종이 생각하십시오. 일상적입니다. 그냥 집에서 종이 지금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듯이 깨어 옷을 입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방식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이란 건 저 멀리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것. 그래서 보네프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한적이란 것은, 저 먼 세상이란 것은 무한히 먼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이라고 할 때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 우리의 일상에서 끝없이 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그 찬송가를 늘 부르면서 아마 여러분이 보면 찬송가에 보면 장래의 소망도 많지만 많은 찬송에 보면 1, 2, 3, 4절 되면 한 4절 정도 보면 항상 내세에 대한 그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가 찬송을 부를 때 그 특징 하나를 볼 텐데 1, 2, 3절을 말고 4절을 많이 생략한 걸 볼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외도적으로 좀 생략하는데 그건 저는 물론 그게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적으로 기다리는 일에서 왜 그토록 마치 손 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끝없이 내 현재에서 내가 깨어 마치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주인을 반드시 깨어 기다리는 종처럼 그렇게 우리의 현재의 삶에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종말을 상상하고, 뭐, 저 산에 올라가고, 뭐 계룡산에 올라가서 뭐, 함께 모여서 뭐, 어깨동무하고 뭐, 흰옷을 입고 난리를 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깨어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이 되어라.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종은 문 앞에서 집중하여 망을 보고 기다리며 주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문을 열어주려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유혹과 상처와 조롱과 때로는 굶주림과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서 그것을 안고서 그러나 결코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은 더 많은 것을 견디게 하고 더 먼 것을 보게 하고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을 갖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아무데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끝없이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게 하고 먼 것을 보게 하고 어둠 속에서도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 주장은 여러분 교리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끝없이 인간에게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실제 그 현실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갖고 구세계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이 오해는 기독교인들이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준 것이지만 엘리스 블로우란 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볼 때 그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문제인데 그는 볼 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인 기대감을 갖는 것을 거부하고 수동적으로 앉아 있도록 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론은 인내의 심리학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십자가와 함께 그냥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 블로그는 희망의 신학 철학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렇게 한번 비판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끝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을 현재의 내 삶이 깨어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그분이 그냥 뭐 옥황상기에 혹은 뭐 특이한 어떤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에게 끝없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종말론은 우리에게 어떤 인간의 책임, 현재의 삶의 현실적인 책임을 끝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행하여야 하며 하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책임입니다. 종말론입니다. 루제비치란 이분은 루마니아의 시인인데요. 이런 제가 이게 루마니아, 폴란드 어쨌든 그 시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와서 말한다. 너희는 책임이 없다.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그러므로 이제 너희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름. 이제 너희들은 새처럼 어린아이처럼 한껏 가벼워졌으니 어디 한껏 마음껏 놀아보렴. 그래서 그들은 한창 즐기는 중 까맣게 잊은 채 이 시대의 실한 호흡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짐을 벗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가 볼 때 실한 것은 이 시대의 호흡을 위한 몸부림인데 끝없이 우리에게 시인에게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새처럼 마음껏 뛰어놓은 이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시인의 책무인 양 얘기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아우슈비츠의 고통을, 고난을 겪고 이것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 시인이 되면서 그가 겪었던 그 얘기를, 그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 한 시대에 시인이 감동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어있음의 책임을 상실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 그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뭐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오실 그분 앞에서 서고 그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이런 생각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거기 보면 프랑스 생명에 대한 기록도 아주 많고 그리고 그가 도망쳐 숨어 지냈던 수도원에 대한 묘사도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가장 긴 묘사는 제가 볼 땐 파리시 하수도 묘사입니다. 도대체 하수들을 얼마나 뒤지고 다녔는지 엄청나게 긴 장을 파리의 하수도를 묘사하는데 좀 지겹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 어떤 책을 읽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년 이상에 걸쳐 이 예외적 인간, 이 위고를 씁니다. 위고는 매일 5시에서 정오까지 책상에 앉아 있다. 그는 끊임없이 단어의 조합을 만들어내며 그것들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것들이 대답해 주기를 주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그는 10만 줄 혹은 20만 줄의 식구를 쓰고 이처럼 끊임없는 훈련에 의해 독특한 사고방법을 획득했으나 그에 대한 천박한 비평가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평가밖에 하지 않는다. 제가 그 직업을 했던 것들을 좀 뭐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그가 쓰고 싶어 바라고 기다리는 그것이 대답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세계에만 60년 이상 아침 5시에서 정오까지 언제나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약간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성실하게 자기의 글에 어떤 문장이 돋아나기를 계속 기다리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글을 쓰고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느냐?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충만한 영광으로 변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생각하고 그 어떤 책임감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면 일어나 문을 열어줄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8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혹 유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그같이 종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자, 유경, 삼경. 유경은 12를 더하면 2시입니다. 삼경은 3시입니다. 깜깜한 밤, 새벽도 밝아오지, 그때까지 끝없이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 되면 우리 모두는 대부분 잡니다. 깨어 있다가도 잘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종들은 그 주인을 기다리며 그렇게 있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곳에서도 모든 것이 잠들고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잠이 잔다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깨어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느리고 진리가 흐릿하고 문제가 가득하고 내 삶에 힘든 일이 끝없이 닥치고 우리의 사회적인 이런 어려움들 끝없이 오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있더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낮이든지 밤이든지 유경이니 삼경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4장 2절을 그렇게 말하고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앞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늘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의 증언자가 되고 복음의 때의 어려움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운데서 끝없이 깨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비유가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 있으라 했는데 모든 사람입니까? 우리와 같은 제자들입니까?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이 어떤 대답일까 한데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만을 행한 자는 적게 받을 것이라. 물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답이 뭡니까?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특별히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 너희들이 많이 맡은 자이란 거죠. 너희들이야말로 많이 맡은 자라면 많이 맡은 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를 더 깊이 새겨들으라는 것입니다. 선장은 배가 난파되었을 때 자신의 배를 떠나는 최후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이 무사하게 된 후에만 배를 떠날 수 있다는 규범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져야 할 사회시다. 안토니오 그람시란 20세기 초엽의 이탈리아의 한 사회운동가는 무솔리니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런 글을 씁니다. 자기는 로마를 떠날 수 없다. 나는 난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을 다한 선장이어야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일단 난파사고가 났다면 현장은 그 배에 남한 최후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가장 큰 책임을 맡은 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공부를 많은 지식인이라면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많이 받은 부유한 사람이라면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와 같은 사람이라면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물론 그 말씀은 말과 실천은 일치해야 하는데 말을 많이 해야 할 직업인 선생, 목사는 그래서 실천할 것이 너무나 많아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또한 그런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다, 내가 좋은 직업을 가졌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부유하다, 등등 우리는 권세를 가졌다, 이런 것을 끝없이 우리 자신의 어떤 욕망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주님 말씀합니다. 많이 맡은 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많이 맡은 자, 많이 하나님에게 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이 얘기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끝없이 이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기다린다는 것을 굉장히 물론 기독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인내란 것을 그냥 나의 종속성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 자리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성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맡기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났습니다만 이 롤랑 바르트라는 프랑스의 철학자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 기다림을 굉장히 아마 기독교를 비판하면 이렇게 썼죠. 중국의 선비가 한 기녀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기녀가 선비에게 선생님 만약 제 집 정원 창문 아래서 의자에 앉아 100일 밤을 기다리며 지새운다면 그때 저는 선비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자 이 선비가 99번째 되는 밤에 그 자리에 있다가 그날 밤에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백날 때. 저는 이게 무슨 말일까? 요 얘기를 이 바르트는 기다림의 문제와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렇게 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끝없이 우리로 이 현재를 살게 하고 현실에서 우리 자신을 굳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시간, 그 시간을 사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 혹은 종말적인 기다림인 것은 우와,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여러분, 제 자신에게는 확신을 쓴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것이 우스운 얘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우스운 일인지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에게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설명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죠. 우리의 현재에 깨어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무너져, 넘어져, 그냥 시달려, 그렇게 살지 않고, 그게 그냥 휩쓸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에 깨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영이란 시인의 무덤에 관하여라는 시 한 수 짧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산깃을 양진역에 무덤 한 쌍이 왜 새롭다. 그러나 저곳은 아직 네가 같이 갈 곳이 아니다. 쉼없이 자기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세월이 그에게 부과한 온갖 책무를 올곧게 성실히 수행한 사람만이 다가가 잠시 쓸 수 있는 곳, 그리고 역사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곳. 아무나 그곳에 가려고 하지 말라. 먼저 너의 길을 가라. 먼저 너의 길을 가라. 기도하겠습니다.